VOA 세계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현재까지 210여 명이 숨지고 9,600명 이상이 감염자로 확진됐다고 중국 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는 하루 3만 명 이상의 환자가 병원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 밖에서도 감염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20개 이상의 국가와 영토에서 120명 이상의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 타이완, 베트남, 독일, 프랑스에서는 사람 간 전염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WHO는 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확진 환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데 따라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후 미국은 자국민에게 중국 여행경보 최고 단계인 4단계 경보를 발령하고 중국 전역을 방문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일본도 중국에 대해 4단계 여행경보 중 2단계를 발령하면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중국을 방문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전 세계 각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급속한 확산에 대응한 다양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특히 북한은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하고 러시아는 중국인에게 방문 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또 일부 항공업계는 중국행 여객기 운항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영국이 현지 시각으로 31일 밤 11시를 기점으로 유럽연합 EU에서 공식 탈퇴합니다. 이로써 영국은 유럽연합에 가입한 지 47년, 브렉시트에 대한 국민투표를 한 지 3년 7개월 만에 EU를 떠나게 됐습니다. 이에 앞서 영국은 브렉시트에 필요한 의회의 비준과 유럽연합과의 협의 등 모든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영국이 회원국에서 탈퇴함에 따라 유럽연합은 독일, 프랑스 등 27개 회원국으로 남게 됐습니다. 영국은 과도기간인 올해 말까지 유럽연합 규정을 따르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내년까지 새로운 무역합의 등을 타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어제 이란 원자력기구와 이 기구 아크바르 살레이 최고 책임자를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훅 미 국무부 이란 정책 특별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란이 우라늄 농축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신형 원심 분리기를 설치하는 등 핵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은 이란의 민간 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 일부 유럽 국가 등 외국 기업에 대한 제재 유예 조치를 60일간 연장했습니다. 미국 상원은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인 증인 채택 여부를 표결로 붙일 예정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그동안 열린 상원의 탄핵 심판에서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등 추가 증인 소환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측은 공정한 탄핵 심판을 위해서는 볼튼 전 보좌관의 증인 소환이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법과 헌법을 위반한 적이 없고 모든 내용이 다 밝혀진 만큼 추가 증인 채택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가 증인 채택을 지지했던 공화당의 라마 알렉산더 의원과 민 롬니 의원이 예상과 달리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증인 채택은 사실은 어렵게 됐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우리 시대의 주된 위협이라고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영국 런던에서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방 동맹국들은 다음 세기도 세계가 서구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 지배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에 대한 폼페오 장관의 이번 발언은 영국이 5세대 5G 이동통신망과 관련해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인 하웨이의 장비를 사용한다고 밝힌 직후 나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를 만나 하웨이 장비 사용을 허용하기로 한 결정을 재고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31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영국 외교부는 최신 북한 여행주의보를 통해 북한이 1월 31일부터 북한과 중국을 잇는 모든 항공과 열차 노선의 운행을 잠정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금강산 관광지구의 남측 시설 철거를 연기한다고 한국 측에 통보했습니다. 북한의 올해 국방 예산은 16억 달러로 세계 74위, 한국은 440억 달러로 9위, 미국은 7,500억 달러로 1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영하 7도에서 영상 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5m, 서해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중국을 오가는 모든 항공기와 열차 운행을 중단한다고 영국과 인도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30일 갱신한 북한 여행 주의보를 통해 북한이 1월 31일부터 북한과 중국을 잇는 모든 항공 열차 운행을 잠정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 28일 중국과 러시아를 경유해 북한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한 달간 평양 외곽 의료보호소에서 격리하고 건강검진을 받도록 조치한 데 이은 겁니다. 콜린 크룩스 북한 주재 영국 대사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 당국이 우한 폐렴과 관련한 추가 조치를 내렸다며 오는 1월 31일부터 중국과 북한 사이의 모든 열차와 항공 노선이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평양 주재 인도 대사관도 트위터를 통해 31일부터 항공기와 열차 운행이 중단될 것이라면서 평양과 베이징을 잇는 마지막 항공기가 2월 1일 운항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인도 국민들에게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평양과 중국, 베이징, 랴오닝, 선양 등을 오가는 고려항공의 왕복 노선과 베이징과 단둥 지역 등을 잇는 국제 열차 등이 멈춰섭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014년 에볼라 사태와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가 한창 유행이던 2003년에도 평양과 베이징을 잇는 항공 노선을 차단하고 외국인의 입국을 막는 등 비슷한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을 잇는 모든 항공기와 열차 노선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 등 다른 나라들은 그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도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1월 31일부터 북한과 중국을 잇는 모든 항공기 운항과 열차 운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한국과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운영도 잠정 중단키로 했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기 위해 사실상 국경을 잠정 폐쇄한 겁니다. 북한이 이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의료 보건 역량이 취약한 상황에서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위기감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통일보건의료학회 의사장을 맡고 있는 김신곤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는 앞서 VOA에 북한에 한 번 바이러스가 유입되면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본적인 보건의료 시스템 작동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을 때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사실 인구 집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취약한 인구 집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반면 세계의 다른 나라들은 국경 폐쇄라는 극단적 조치 없이도 자국민들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아래 자국민 철수와 국경에서의 감염병 유입 차단 조치, 검진과 격리 치료 강화, 방역 지원과 백신 개발 등의 대처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지난 28일 발병 사태의 진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자국민을 철수시키기 위해 전세기를 투입한 데 이어 다음 달 3일 전세기를 추가 투입할 예정입니다. 검진과 방역 조치도 미 질병통제본부와 보건복지부 통제 아래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 질병통제본부 로버트 레드필드 본부장은 30일 기자회견에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연방정부기관과 주정부, 보건단체와 협력해 공격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Our goal of the ongoing U.S. Public Health Service response is to contain this outbreak and prevent sustained spread of this virus in our nation.
검진과 치료뿐 아니라 질병에 대한 근본적 의료 대응 방안 개발을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2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 대응 방안을 공표하고 관계 부처와 의약품 개발 업체, 국제 협력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단과 치료, 완화, 예방에 필요한 의료 제품의 개발과 공급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 국립보건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시작했으며 3개월 내 임상 시험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거나 인접한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공항과 항만을 중심으로 국경에서의 감염병 유입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등 중국 노선이 있는 주요 국제공항과 항만에 검역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또 30일 1차로 전세기를 띄우고 현지에 머무르고 있는 교민 약 720명 가운데 절반인 360명을 먼저 송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도착 직후 각각 충청남도 아산과 충청북도 진천에 마련된 임시시설에 격리 수용돼 증상 여부에 대한 추가 검진을 받을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로 현재 봉쇄 상태인 우한 지역의 방역과 치료 지원을 위해 의료용 마스크와 방호복, 보호경을 비롯한 약 10만 개의 의료 구호 물품과 총 500만 달러 상당의 긴급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일본은 자국민 200여 명을 태운 전세기가 29일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으며 이들 중 일부 이상 증세를 보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귀가 조처하거나 정부가 제공한 숙소에 머무르게 하면서 2주간 검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 지역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면서 유럽연합 차원의 공식 대응이 나왔습니다. 유럽연합 보건식량안보국은 30일 성명을 통해 현재 프랑스와 독일에서 각각 4명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며 8명 모두 프랑스와 독일의 특수 전염병 치료 담당 기관에서 정밀 검진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 회원국의 보건 담당 관료들과 총 3번에 걸쳐 대응 전략 회의를 했으며 조기 경보와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시간 교환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럽연합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한 비상자금 지원 등 추가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남북개성연락사무소 운영 중단을 요청한 데 이어 금강산 관광지구의 남측 시설 철거를 연기한다고 한국 측에 통보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그간 남측에 요구해오던 금강산 시설 철거를 당분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는 31일 북측이 전날 밤 11시쯤 서울 평양간 직통전화로 연결된 팩스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통보문을 보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 여상기 대변인의 31일 브리핑입니다.
북측은 1월 30일 목요일 23시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서울 평양간 직통전화를 통해 금강산 국제관광국 명의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금강산 지구 철거 일정을 당분간 연기하기로 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여 대변인은 금강산 시설 철거에 대한 논의 재개 여부에 대해선 남북 간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금강산 관광 문제를 놓고 북한과 문서 협의 등의 방식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해오고 있었다며 앞으로도 어떠한 형태로든 관련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북한은 앞서 지난 30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가동 중단에 따라 서울 평양 간 직통전화와 팩스 각각 한 대씩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직통전화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키로 했으며 이에 따라 전날 저녁 10시 30분경 시험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상기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연락대표 협의를 통해 서울 평양 간 직통전화, 전화 및 팩스 각각 한 대를 운영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 9시 통화를 실시하였습니다.
여상기 대변인은 한국 측 통신선은 서울 사무소에 설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 시찰 중 남측 시설을 싹 드러내라고 지시한 이후 시설 철거에 대한 문서 협의를 남측에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대면 협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북측의 통지문에 회신을 하지 않았고 사실상 협의가 중단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 국방부 고위 관리는 미국이 한국과의 정례 연합군사훈련을 유예한 것은 북한과의 외교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도발할 경우 언제든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이노 클링크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30일 미한 당국이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을 유예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가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기회를 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This is because quite frankly the president wants to give every opportunity for diplomacy to win.
클링크 부차관보는 이날 조지 워싱턴 대학 주최로 열린 강연에서 국방부는 국무부가 북한과의 협상에 필요한 최대한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지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클링크 부차관보는 그렇다고 군이 대비태세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국방부의 최우선 과제는 한반도에 있는 미군이 오늘 밤에라도 싸울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o I would say we're postured to respond to a late Christmas gift. If that happens, hopefully it won't happen.
클링크 부차관보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북한이 지난 연말 예고했던 크리스마스 선물을 뒤늦게 보내더라도 대응할 태세를 갖췄다고 강조했습니다. 클링크 부차관보는 미국은 북한이 본질적으로 도발이라는 하나의 전략만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북한이 다시 이 같은 전략으로 돌아갈 경우 필요하다면 다양한 수단을 통한 대응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n essence, has one playbook, which is provocation. So we're ready to respond by, you know, through a variety of means.
클링크 부차관보는 모든 형태의 연합훈련 중단을 미북 정상 간 합의로 간주하고 미국이 이를 어기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VOA 기자의 질문에 미국의 국방정책은 북한의 불평에 기초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Department of Defense doesn't base its policies on North Korean complaints.
클링크 부차관보는 통상 3월에 실시되는 올해 미한연합훈련 일정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서도 확실히 말해줄 수 있는 것, 주한미군은 동맹인 한국과 오늘 밤에라도 싸울 수 있는 훈련을 매일 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클링크 부차관보는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은 세계에서 13번째 경제 강국이라며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수 있도록 한국이 비용을 더 늘릴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South Korea, you know, number 13 economy in the world. It's our position that they can increase.
클링크 부차관보는 그러면서도 확언할 수는 없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에서 약간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링크 부차관보는 이번 협상이 처음이 아니라 11번째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미국은 자국의 국익을 증진하려는 민주적 주권 국가들과 지금까지 협상을 벌여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양국이 공정하고 공평한 비용 분담에 이를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수준의 최대 압박 캠페인을 복원시켜야 북한이 협상에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은 대북 제재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며 앞으로 몇 달간 협상 진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있는 가운데 미 상원 외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의 협상 복귀를 유도하려면 과거 수준의 최대 압박 캠페인 복원이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밤 메넨데즈 의원은 30일 VOA에 북한은 이미 최대 압박 캠페인 약화라는 한 가지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they've already achieved one of the things which is to go ahead and weaken the maximum pressure campaign and they are on a
북한은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 재개와 같은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아 하는 것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이 앞서 나가 그들과 그들의 핵, 미사일 야망에 더 이상 초점이 맞춰지지 않도록 하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 강도가 떨어졌다며 과거 수준의 최대 압박 캠페인 복원 없인 북한이 협상에 복귀할 것이라는 데 매우 회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벤카딘 의원도 최대 압박 캠페인 없인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딘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어떤 면에서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Because I think the President Trump has given the North Koreans legitimacy and it's helped in some respects relieve some of the international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이런 주장은 북한의 협상 복귀에 대한 최대 압박 전략이 필수적이라는 존 루드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의 최근 발언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의원들은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최대 압박 캠페인을 충분히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루드 차관은 지난 28일 열린 하원 군사위의 한반도 안보점검 청문회에서 대북 최대 압박 전략은 북한의 도발 억제의 기초가 될 뿐 아니라 북한이 협상에 복귀하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대북 압박 유지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도 최대 압박 캠페인이 북한을 협상에 복귀시킬진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사위 소속의 데이비 퍼듀 의원은 우리가 얻는 증거에 따르면 제재가 북한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최대 압박 캠페인을 통한 북한의 협상 복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ll see. I mean, evidence that we get is that the sanctions are really.
대북 제재는 작동하고 있고 미북 양측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선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여전히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몇 달간의 협상 진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Now, a lot of times passed and I know the president is anxious to move to getting some results.
퍼듀 의원은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정도 결과를 내길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음 단계의 대화와 관련해 어느 정도 진전을 보는데 앞으로 몇 달간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시 하울린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노력이 지난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었다며 미국은 압박을 계속 유지하고 북한의 선택의 여지가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e President Trump's efforts on North Korea have brought them to the negotiating table. In the last year, we've seen some.
북한은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고 원조를 받으며 정상 국가로서 밝은 미래를 갖거나 계속 국제적으로 고립돼 완전한 경제 붕괴를 막거나 둘 중 한 가지라는 극명한 선택지가 있다는 겁니다.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최대 압박 없인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다며 협상 진전에 대한 신중한 낙관론을 유지했습니다.
I don't have an opinion on that, but what I can tell you.
김정은 위원장은 핵 없는 한반도가 있는 지점까지 협상하는 것이 목표라는 점을 명백하게 밝혔고 그 목표는 미국의 목표와 완전히 일치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양측은 그 지점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낙관한다고 리시 위원장은 밝혔습니다. 협상 진전이 장기간 지연되는 데 대해선 인내심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임스 이노프 상원 군사위원장은 최대 압박 캠페인이 북한을 협상에 복귀시킬 것으로 본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결과는 아직 없지만 결국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effort is there. The results aren't there yet, but I think they will.
한편 군사위 소속 무소속의 앵거스킨 의원은 최대 압박이 북한을 협상으로 복귀시킬지 전혀 짐작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은 필리핀 외무장관과 만나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한반도 문제가 여전히 깊은 우려 사안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remains of deep concern. Through public and quiet diplomacy, including by hosting his.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30일 유엔과 아세안의 협력에 관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아세안이 더 넓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위협에 효과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대한 결집력을 사용하기를 권장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의 역사적인 미북 정상의 만남을 주관한 것을 포함해 아세안 지역은 공개적이고 조용한 외교를 통해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와 더불어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에 기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 중인 아세안 국가들의 역할에도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With Indonesia and Vietnam as active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in 2020, we hope that stronger links can.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 올해 안보리 이사국인 만큼 아세안과 유엔 사이에 강력한 고리가 구축돼 한반도에서의 외교적 노력을 진전시키길 바란다는 겁니다. 이날 발언에 나선 디안 트리안시아 드자니 유엔 주재의 인도네시아 대사는 북한이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회원국이란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e ASEAN regional forum is the only forum where you have many parties including Korea that are
한국과 members. 북한을 포함해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는 포럼은 ARF가 유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ARF의 노력에는 신뢰 구축과 예방 외교, 갈등 해소 접근법이 포함된다고 드자니 대사는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세안 국가인 필리핀은 워싱턴에서 북한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사안들을 논의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30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스티븐 비건 부장관과 테오도로 록신 필리핀 외무장관이 워싱턴에서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비건 부장관과 록신 장관이 세계 건강 문제에 맞서고 북한의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하며 모든 나라들이 주권적이고 독립적인 국가로 번영할 수 있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보장하기 위한 파트너십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장기 교착 상태에 있는 가운데 2월에 예정된 두 나라의 주요 행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해 국정연설에서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2월에 가장 주목되는 일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새해 국정연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4일 임기 중 세 번째 국정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앞선 두 차례의 국정연설에서 나온 대북 메시지는 극과 극을 달렸습니다. 2018년 1월 취임 후 첫 번째 국정연설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North Korea's reckless pursuit of nuclear missiles could very soon threaten our homeland. We are waging a campaign.
북한의 무모한 핵 미사일 추구는 곧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으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 압박 캠페인을 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분야인 인권 문제도 함께 거론했습니다.
No regime has oppressed its own citizens more totally or brutally.
그 어떤 정권도 잔인한 북한 독재자만큼 자국민들을 완전하게 그리고 잔혹하게 억압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겁니다. 하지만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2019년 2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두 번째 국정연설에서 1년 전과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Much work remains to be done, but my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is a good one. Chairman Kim and I will meet.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할 일이 많이 남아있지만 김정은 위원장과 자신의 관계는 좋다고 강조하며 2월 베트남에서 2차 정상회담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세 번째 국정연설에서 나올 대북 메시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미북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며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느냐에 따라 북한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대 보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 think it'll be very measured and he will say that it's we're willing to talk, we're willing to you know, if Kim Jong-un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말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미국은 북한과 대화하기를 원하며 김정은 위원장이 올바른 결정을 하면 북한에게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는 올해가 예년에 비해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is year I expect very little mention of North Korea in the State of the Union. Mostly because this is an election.
올해 미 대선이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자신의 강점을 강조할 수 있는 경제 분야 등 국내 사안에 대해 집중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다음 달 북한에선 8일 인민군 창건일 그리고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 등 주요 행사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이달 초 미 국방부 당국자를 인용해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쯤인 2월 중순에 북한의 도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인민군 창건일과 관련해선 VOA가 최근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평양 동남쪽 부근에 자리한 열병식 훈련장에 수천 명에 달하는 병력들이 대열을 이룬 모습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다만 예전과 같은 규모는 아니고 또한 이런 움직임이 오랫동안 관찰된 것이 아닌 만큼 설사 열병식이 열리더라도 대규모로 열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이 같은 미국과 북한 일정 외에도 내달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안보회의에 미국과 북한 측이 모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곳에서 만남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 당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만수대 창작사 소속 예술가들의 그림을 중국 등 해외에서 계속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들어 온라인 판매도 활발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전문가들은 자산 동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산하 무역진흥기구인 코트라 선양무역관은 이번 주 온라인 보고서에서 랴오닝성 내 북한 미술품 전시와 판매가 아주 활발하다고 밝혔습니다. 단둥과 선양 등 북중 접경 지역에서 북한 그림을 거래하는 화랑이 상당수 존재하는 걸 확인했다는 겁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북한 미술품 판매도 활발하다며 여기엔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만수대 창작사 소속 예술가들의 작품도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단둥 진차 미술관의 경우 웹사이트를 통해 만수대 창작사 소속 인민예술가로 불리는 리창, 오영길 작가의 작품 등 다수를 판매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VOA가 30일 진차 미술관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만수대 창작사 소속 작가를 포함해 수백 명의 북한 작가 이름과 작품들이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미술관은 북한 작가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 그림을 판매하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작품엔 가격표 없이 협상 가격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8월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를 통해 만수대 창작사와 만수대 해외개발회사 그룹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만수대 창작사 작품 등을 수출해 벌어들인 외화를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투입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내린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BOA가 베트남 하노이 등 여러 곳에서 확인한 결과 만수대 창작사 소속 화가들의 그림은 해외 북한 식당과 중개인들을 통해 제재 이후에도 활발히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명 화가들이 그린 대형 그림은 10만 달러 이상 고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국연합뉴스도 지난해 10월 랴오닝성에서 판매되는 북한 그림들을 현지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 코끼리를 그린 대형 작품이 90만 위안, 미화로 13만 달러, 백두산 천지를 그린 작품은 80만 위안, 미화로 11만 달러에 판매되고 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코트라 보고서도 그림이 점당 수천에서 수십만 위안대에 거래되고 있다며 종류도 풍경화, 인물화, 풍속화, 동물화 등 다양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북중 수교 70주년을 계기로 중국 여러 지역에서 북한 화가들의 전시회가 계속 열리는 것도 확인됐다고 코트라는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앞서 만수대 창작사 작품들이 활발히 거래되는 상황을 묻는 BOA 질문에 만수대 창작사는 2017년 안보리 결의 2371호의 제재 지정 기관이며 그들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건 금지된다고 답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에 미국 대표로 활동했던 윌리엄 뉴컴 전 재무부 선임 경제 자문관도 BOA에 만수대 창작사는 제재 대상으로 판매 중인 미술 작품을 포함한 모든 자산은 동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만수대 창작사 판매 수익과 관련해 예치된 자금이 있다면 은행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이 역시 동결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도 BOA에 만수대 창작사에 대한 자산 동결이 필요하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는 제재 대상뿐 아니라 이들을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활동하는 어떤 개인이나 기관도 자산 동결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의 인권 현실이 비핵화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국제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국제 앰네스티는 30일 발표한 2019년 아시아태평양 인권현황 보고서에서 북한에서의 인권 실현이 비핵화의 필요성에 뒤처져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인권대화로 끌어들이는데 더욱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국제사회가 북한과 벌인 비핵화 협상에서 인권은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이동의 자유와 정보 접근을 계속해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주목했습니다. 북한에서 사전 허가 없이 출국하는 게 여전히 불법인 것은 물론 주민들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보안원 등 국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바쳐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이동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신분증을 새로 교체하면서 등록된 거주지에 더 이상 살지 않아 새 신분증을 발급받지 않은 사람은 불법적으로 북한을 떠난 것으로 간주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은 주민들이 외부 세계와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한다면서 모든 통신은 북한 노동당 선전성동부의 완전한 통제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소수의 엘리트 지배층을 제외한 보통 사람들은 인터넷이나 국제전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고 외국 출판물과 영상 등을 소지하거나 배포하는 건 심각한 범죄로 취급돼 노동 교화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에서 만들어진 자료는 특별 관리 대상으로 범법자는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거나 사형의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제 엠네스티는 지난 11월 한국 정부가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한 것과 관련해 북한 정부는 국제 인권 기준에 기초해 송환된 두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의 생사와 행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북한 당국이 북한에 납치된 이후 모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북한이 2012년 체코에서 불법 무기 수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체코 정보당국은 당시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를 실제로 막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체코 프라하 주재 북한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2012년에서 2013년 사이에 무인기 등 불법 무기 수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슬로바키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슬로바키아 일간지 데닉에는 27일 체코 정보당국이 2013년 북한의 불법 무기 획득 의도를 파악하고 체코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무역을 담당하는 외교관을 감시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 외교관은 당시 체코 사업가로부터 구소련제 탱크인 T-54와 55 부품과 무인기, 장갑차 부품과 체코가 생산하는 전투기 L-39의 부품을 구매하려 시도했습니다. 거래를 감시하던 체코 정보국은 외무부에 관련 사실을 전달했지만 체코 외무부는 이미 1년 전에 경제 부문에 다른 북한 외교관을 추방했다며 관련 외교관의 추방을 거부하고 밀수 거래만 중단시켰습니다. 2006년 10월 통과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는 모든 무기와 관련 물질들의 대북 수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나디스라바 스티차 체코 정보당국 대변인은 오래된 사안에 코멘트할 수는 없지만 체코의 군사무기가 북한에 거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2016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연례보고서는 체코의 무인기 부품이 북한 무인기를 제작하는 데 사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2014년 한국 백령도에서 추락한 북한 무인기에서 체코에서 생산된 엔진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무인기 엔진의 구매 경로를 추적해보면 최종적으로 중국에 기반한 회사가 엔진을 획득했지만 이 부품을 처음 구매한 회사는 홍콩에 기반을 둔 법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의 올해 국방 예산은 16억 달러로 전 세계 74위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미국은 7,500억 달러로 1위, 한국은 440억 달러로 9위를 기록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 바이어 파워가 최근 2020년도 국가별 국방 지출 예산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16억 달러로 평가 대상 138개 나라 가운데 74위에 올랐습니다.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440억 달러로 9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은 7,500억 달러로 세계 1위를 기록했고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영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는 각국 정부들이 군사력 유지 강화를 목적으로 공식 할당한 연간 국방 지출 예산을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식 자료가 없는 경우 추산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글로벌 파이어파워는 앞서 지난해 발표한 2019년 세계 군사력 순위 보고서에서 북한의 군사력이 전 세계 137개국 가운데 18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병력 수면에서 정규군 128만, 예비군 630만 명 등 총 758만여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육상 장비로는 전차 6,075대, 장갑차 1만 대, 자주포 2,250문을 보유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자주 로켓 발사대의 경우 5,000문으로 137개국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해군 함정수는 순양함 416대, 잠수함 86대 등 총 967대, 항공기는 전투기 458대, 폭격기 498대 등 949대를 보유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137개국 중 7위를 기록해 북한보다 11위 앞섰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북한에는 정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싱크탱크가 단 두 개만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대상 187개국 중 하위 10% 수준입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의 공공정책 연구와 정책 개발 과정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8,248개의 싱크탱크가 있지만 북한에는 단 두 개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동부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이 30일 발표한 2019년 연례 글로벌 싱크탱크 순위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북한의 싱크탱크 두 곳이 어느 곳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싱크탱크의 숫자로 세계 최하위 10%에 속합니다. 조사 대상 187개 국가 중 북한과 동일하거나 적은 수의 싱크탱크를 가진 국가는 18개뿐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싱크탱크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으로 전 세계 싱크탱크의 약 23%인 1,872개가 존재합니다. 이 중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482개의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한국은 60개의 싱크탱크로 26위에 올랐고 이 가운데 5개 싱크탱크는 전 세계 176개 우수 싱크탱크에 포함됐습니다. 보고서는 싱크탱크를 정책 중심의 연구와 분석뿐 아니라 국내외 현안들에 대한 조언을 전달하는 공공정책연구기관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정책 입안자와 국민들이 공공정책에 관해 정부에 근거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말했습니다. 싱크탱크가 학계와 정책 입안을 담당하는 기구 혹은 국가와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는 설명입니다. 시민사회 프로그램의 책임자인 제임스 맥간 펜실베이니아 대학 교수는 30일 보고서를 통해 싱크탱크의 순위만이 아니라 그들의 역할과 성과, 영향력을 보여주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From my standpoint, it was never really about the rankings. It's really about improving the quality, performance, and impact of think tanks.
맥간 교수는 특히 중요한 것은 전 세계와 정책 입안자들이 싱크탱크가 중요한 이유와 그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유를 알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싱크탱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싱크탱크 수에는 지난 10여 년 동안 전혀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은 2009년 1월 처음으로 싱크탱크 순위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때에도 북한은 두 개의 싱크탱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은 2009년 이후 해마다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9년 보고서 작성을 위해 후보 선정부터 우수 기관 선정까지 45,969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고 4,890명의 전문가 위원회가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브레인뉴스 지다겸입니다.
미국은 영국이 중국 회사의 차세대 통신 5G 장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데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안보 위협을 우려하며 동맹국이라도 중국 장비를 도입하면 공조 방식을 제고하겠다고 경고해 왔는데 전문가들은 한국도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국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29일 도착 전 기내 간담회에서 영국 정부가 중국 회사인 화웨이의 차세대 이동통신 5G 장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지난 수개월 동안 영국의 정치, 국가안보 차원에서 화웨이 장비 도입이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며 중국 장비는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도구라고 규정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영국의 이번 결정에 대해 평가할 것이라며 시행과 이행의 관점에서도 어떤 의미인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서구 체계와 규율을 유지해야 하고 미국의 정보는 신뢰할 수 있는 통신망을 통해서만 전달돼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시각이라며 이를 보장하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의 조종을 받고 있으며 위구르인 등 자국 인권 탄압뿐 아니라 북한과 이란 등의 독재국에도 감시체계 기술을 수출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로버트 스트레이어 국무부 사이버 국제정보통신정책 부차관보는 지난해 9월 전화 기자회견에서 화웨이가 소프트웨어 개선을 통해 얼마든지 잠재적 악성 코드를 삽입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도입국이 감시를 강화하는 보안 조치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We'll have to consider how we share information, very valuable information with those governments, and we also have to consider how we're going to work together.
그러면서 동맹국들이 도입을 강행한다면 미국과의 정보 공유뿐 아니라 군사력 동원 측면에서도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며 향후 공조 방식도 재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화웨이의 5G 장비 공급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8일 하원 군사위가 개최한 한반도 안보 점검 청문회에서는 한국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존 루드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은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다며 만약 도입을 강행한다면 미국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보안 조치가 우려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If a trusted partner were to do that, one of the concerns we would have is the security of the information that we provide and is it continuing to be safe?
미 정보 당국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크론 키친 헤리티지 재단 과학, 기술, 국가안보 선임연구원은 VOA에 공조 방식을 제고하겠다는 미국의 방침은 빈말이 아니라며 중국 5G 장비 도입은 미국뿐 아니라 동맹의 안보 자체에도 치명적이라고 밝혔습니다.
A detrimental cost to our ability to share information and to their own national security, not just us, but to their own national security.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며 도입하게 된다면 향후 민감 정보에 대한 공유에 상당한 제약이 가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So it would reduce the information that the U.S. would be giving to South Korean personnel.
이런 가운데 해외 지원을 총괄하는 미 연방정부기관 국제개발금융공사 DFC는 동맹국들의 화웨이 장비의 대체제를 도입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공식 표명했습니다. 아담 보울러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 DFC의 최고 경영자는 6일 전화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화웨이 5G 장비 도입 고려 움직임에 대한 대응 전략을 묻는 VOA 기자의 질문에 우리의 임무는 대체제 구매 유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Our job in the United States or at DFC is to identify alternatives. I don't think it's enough to just say, don't buy.
보울러 최고 경영자는 단순히 영내 국가들의 도입을 하지 말라고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것보다는 대체제로 일본이나 스웨덴, 미국, 이스라엘 등 전 세계에서 최고 기술을 가진 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홍경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이 북한 아이들의 휴대폰 사용을 우려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북한 어린이들이 지나치게 게임을 많이 해 앞날이 염려된다는 내용인데요.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가 최근 북한 주민들의 손전화 사용 예절에 대해 방송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미감에 맞게 고상한 것으로 호출음을 선택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북한 내 손전화 보급이 600만 대에 이르는 가운데 북한 관영 매체의 손전화 관련 보도가 지난 27일 다시 나왔습니다. 인터넷 매체인 NK경제는 노동신문이 27일 손전화 사용이 어린이에게 미치는 의학적인 피해와 해외 사례를 들며 어린이들의 미래를 우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전문가들이 핵자기 공명 기술을 이용해 3세에서 5세 어린이들의 발육 과정을 실험한 데 따르면 매일 혼자서 1시간 이상 액정판만 들여다보는 아이들의 뇌백질 발육 정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적었습니다. 뇌백질은 언어, 책 읽기, 인식 등의 기능 발전과 연관된 부위라고 설명하며 대뇌 성장의 가장 빠른 단계를 5세까지로 본다며 만일 대뇌 발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 훗날 주의 집중력이 크게 떨어져 학습에 지장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해외 사례도 소개했는데 지나친 휴대폰 사용으로 아시아 나라의 초중학교 학생들의 운동 능력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수업 시간에도 해외 학생들은 손전화에 빠져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동신문은 자녀들이 컴퓨터나 손전화로 오락을 하는데 부모들은 신경을 쓰지 않는다며 대단한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북한 관영 매체의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식품의약국 FDA와 질병예방센터 CDC 웹사이트를 통해 휴대전화 사용과 건강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FDA는 웹사이트의 어린이와 휴대폰 페이지를 통해 과학적 증거가 어린이와 청소년이 휴대전화에서 방출되는 고주파 방사 RF 노출로부터의 위험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안내하면서도 전화기 사용 시간 제한과 헤드폰 사용을 권했습니다. CDC는 휴대폰 사용이 암을 일으킨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으며 휴대폰에서 나오는 고주파 방사 RF는 엑스레이와 비슷한데 이것이 인체에 해롭다는 것은 알려져 있으나 휴대폰 사용 수년 후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CDC는 관련 연구원 역시 헤드폰을 사용하고 스피커폰을 자주 사용하라고 권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종양과 수면, 기억력, 눈과 두통이 휴대폰 사용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밝혀내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며 관련 링크도 걸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USA Today는 싱가포르 국립대학 연구팀이 하루 3시간 이상 스마트폰 화면을 본 유아와 어린이들은 향후 활동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NPR이 여론조사기관인 커먼센스 미디어 조사를 통해 미국 어린이 53%가 휴대전화 사용자라고 보도했습니다. 스마트폰 판매 인터넷 사이트 셀셀.com이 지난해 7월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4세에서 14세 어린이들의 전화기 사용 용도의 57%는 게임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지 워싱턴 대학 한국학연구소의 김연호 부소장은 노동신문의 이번 보도는 현재 북한 주민들의 손전화 사용 실태를 방증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노동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진지하게 나올 정도면 북한에서 주로 이제 평양 얘기가 되겠지만 지방에서조차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쓰고 있고 그리고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는 그 반증이 되겠죠.
손전화 보급률 증가에 따라오는 현상이라는 것인데 어린이들의 사용률도 영향을 받는다는 설명입니다.
휴대전화는 기능성, 뭐 실용성 이전에 그 사람의 그 사회적인 지위, 이거를 상징해서 그러니까 휴대전화가 있어야 좀 사람구실을 한다고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그 인식이 많이 퍼지다 보니까 아이들 사이에서는 이제 휴대전화가 없으면은 친구들 사이에서 기가 죽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 집에 형천이 휴대전화를 살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부모한테 졸라서 휴대전화를 갖고 다니는 아이들이 많다는 얘기를 해요. 북한에서. 근데 아이들이 이제 핸드폰을 갖고 다니면은 절제하면서 쓰기 힘들겠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무 때나 뭐 휴대전화를 꺼내서 이제 선생님한테 혼나는 경우들도 분명히.
그러면서 현재로서 어린이 사용자의 수를 파악할 순 없지만 절제력이 약한 어린이들은 손전화 사용에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부소장은 RFA 기고문에서 노모포비아, 모바일 결핍 공포증이란 말까지 생겼다며 손전화 중독증에 대해 설명한 바 있습니다. 어른들까지 손전화 게임에 빠져 식구들끼리 대화할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워싱턴의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렉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노동신문의 이번 보도의 의도를 체제 선전으로 봤습니다.
They're trying to do maybe is to say we're a very normal country just like you. Our children have cell phones. No, you portray us as a poor country, backward dictatorship. No, no, no. Our children use cell phones as a matter of fact.
서방 세계가 북한을 가난한 나라의 독재 정권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매우 정상적인 나라다. 다른 나라와 똑같이 우리나라 아이들도 전화기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건강이 염려될 지경이다. 라며 정상국가 흉내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북한 부모들도 노동신문의 이번 보도를 체제 선전용으로 여길 뿐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부모들이 다른 나라 어린이들처럼 전화기 사용에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라면서도 무엇보다 자녀들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f your North Korean child is using a cell phone in North Korea, it means you're doing very well. A lot of children in North Korea are not doing very well.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북한 정권이 노동신문을 통해 어린이들의 전화 사용으로 인한 미래를 염려하기 전에 어린이들의 영양 부족, 인권 등 전반적인 환경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미국 대선의 예비선거 후보자들에 대해 알아보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797년 1월 31일 오스트리아의 음악가이자 작곡가 가곡의 왕이란 별명을 가진 프란츠 슈베르트가 오스트리아 리텐탈에서 태어납니다. 관현악곡, 교회음악, 실내악, 피아노곡, 특히 600여 편의 가곡, 13편의 교향곡, 소나타, 오페라 등을 작곡했습니다. 슈베르트의 아버지는 리텐탈에서 초등학교의 교장을 지냈고 어머니는 장인의 딸로 요리사였습니다. 슈베르트의 부모님은 16명의 아이를 낳았고 13번째로 태어난 슈베르트는 어릴 때부터 음악을 즐겨하던 집안의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음악을 배우게 됩니다. 6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고 큰형에게 바이올린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 유명한 빈 기숙학교에서 무상으로 최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슈베르트는 성가대 시절부터 음악 이론도 겸해서 배웠는데 어릴 적부터 베토벤을 존경하고 흠모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슈베르트는 1813년 16살부터 아버지를 도와 보조교원으로 3년간 일한 것 외에는 아무런 공직도 없이 작곡에만 전념했습니다. 가난에 맞서 싸우며 1815년 단 1년 동안 144곡의 가곡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슈베르트는 서른이 되기도 전인 1826년부터 두통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의문점을 남긴 채 31살의 나이로 병사합니다. 가난한 생활 속에서 31살의 짧은 생애였지만 많은 유산을 남깁니다. 1958년 1월 31일 미국 최초의 인공위성인 익스플로러 1호가 발사됩니다.
Some 3 minutes later, Explorer is in orbit, broadcasting to the world its coded scientific data.
미국은 1954년 미 육군과 미 해군의 제안으로 오비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해군의 주도로 벵가드 로켓을 이용해 발사하는 벵가드 위성을 세계 최초의 위성으로 만들려고 했으나 1957년 10월 4일 소련에서 전격적으로 스푸트니크 1호를 궤도에 올려놓으면서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을 만들게 됩니다. 이는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불릴 정도로 서방 세계, 특히 미국에게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이에 미국은 오비터 프로그램을 익스플로러 프로그램으로 부활시키는 한편 기존에 진행되던 벵가드 프로젝트를 통해 12월 6일 중계진까지 초대해 벵가드 발사를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다 익스플로러 1호는 해를 넘겨서 1958년 1월 31일 발사됐고 다음 날 1시 30분 궤도 진입에 성공해 미국 최초의 인공위성이 됩니다. 이로써 미소 양국은 대우주개발 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됩니다.